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역사 순으로 다니엘의 어떤 생애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에서부터 메대 바사 그리고 고레스 바사 왕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다면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그 시간대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드러내고 싶은 뭔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의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7장 1절을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죠. 이 벨사살 왕이 언제 등장하냐면 5장에 등장하잖아요. 5장에 바벨론 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 장가지고 막 잔치 벌이고 술 퍼먹고 하다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하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것 때문에 다리가 후두두 떨려가지고 그날 밤에 죽었다는 그 벨사살 왕 그 원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사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 꿈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죠.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기까지 딱 그 구약과 신약은 종이 한 장차, 우리 성경으로는 종이 한 장차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도 이상도 기적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 곧 430년 신구약 중간 시기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시대라 표현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세계에 역사에 간섭하셔서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대제국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나라를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느부갓네살 꿈이었던 2장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7장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꿈을 쭉 이제 꾸고 나서 환상을 보고 이제 진술하는데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다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바다는 이제 악과 죽음과 연관된 장소로 성경에 쭉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17절 말씀 이제 이 다니엘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 징조 그리고 요한계시록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뚫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일단 그대로 놔두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용이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들을 삼키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냐면 해를 옷 입은 여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신천지에서는 그것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전통적으로 해석하기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 그 이 아기가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철장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자가 이 아기를 낳으려 할 때 용이 그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막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때 이제 미가엘이 천사에게 천상에서 싸움을 하죠. 용과 싸움을 하고 마귀들과 뱀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용이 그 아이를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죠. 또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하자 그의 후손들을 이제 이게 계속 힘들게 하죠. 그래서 2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교회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냐면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자,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1절을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한 이름들 열 뿔 가진 이상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 짐승들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요. 자,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표범, 곰, 사자가 등장합니다. 열불 달린 짐승에서부터 표범, 곰, 사자. 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봐보시죠. 다니엘서 7장 보면 자, 먼저 다니엘서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자가 나오죠. 이 첫째 짐승이 4절에 사자. 둘째 짐승이 5절에 곰입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이 6절에 표범이고요. 그리고 넷째 짐승이 7절에 열불 달린 짐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열불 달린 짐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 곰, 사자 이 순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과 여기 다니엘서 7장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짐승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 이 바다는 그러니까 세상 예,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권세는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예,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이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 되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면 아, 이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망이 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가 바다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짐승으로 다 표현됐잖아요. 굉장히 맹수처럼 야수, 어떤 사람들을 잔혹하게 삼키는 야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 표범, 곰, 뭐 열불 달린 이상한 짐승 전부 폭력적이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런데 작은 뿔에 있는 이 눈들은 예, 그들의 오만함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감시하고 또 오만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입과 큰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그 뒤에 25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이제 15절부터는 다니엘이 요 해석을 딱 하는 내용입니다. 25절,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성도를 괴롭게 할 그런 권세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현실이 바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예,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제가 띄우진 않았지만 욥기 26장 12절에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욥이 예,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 불 때 뭐라 하세요? 바다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랬더니 딱 고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오는 엄청난 세력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 잠잠하라. 예, 잠잠하라. 그러니까 자, 이 바다에서 이 엄청난 짐승들이 나오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낙원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요. 계속 지금 그럴 현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짐승, 그 용이 계속 여자와 여자 낳은 아기와 여자와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막 못 살게 합니다. 그게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다에서 이 열불 달린 짐승과 사자, 곰, 표범이 올라왔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는 요 네 짐승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바로 세상 나라다. 이 네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그 꿈 신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머리는 금 같고 가슴은 은 같고 배와 넓적다리는 녹 같고 그 다음에 자 밑에는 철인데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게 서로 연합하지만 또 연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유럽, EU,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요 네 제국을 상징한다고 2장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장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열불 달린 이제 그 첫째는 사자 같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지금 상징하고요. 자, 5절에서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이 곰 같은 것은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이제 메데바사인데 페르시아인데 먼저 메데바사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됐거든요. 곰은 이제 페르시아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쪽 몸 한쪽을 들었다. 새 갈빗대가 그 이 사이에 물렸는데 이 새 갈빗대는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정복당한 애굽, 시리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쪽 몸 한쪽이 들었다니까. 원래는 메데와 바사가 연합 국가가 이렇게 이제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나중에는 이 바사가 메데를 흡수해서 통일합니다. 이 이야기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6절에서는 표범이죠. 표범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엄청난 제국을 이루다 갑자기 33살에 딱 요절해서 죽어버려요. 역사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더 제국이 네 나라로 딱 분할 통치됩니다.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분할되는데 그걸 6절에서는 이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이렇게 이제 표현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열불 달린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거기 뒤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네 제국에 대해서 자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지금 7장에서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선지를 통한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이 세계 역사에 간섭하시고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8장에서 또 나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양과 염소가 곧 헬라 제국과 그 메데바사와 그다음에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8장 20절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8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는 아직 메데바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 메데바사인데 21절에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 헬라 왕은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역사를 미리 지금 말씀하는데 놀랍게 지금 이 지금 메데바사 나라 그리고 헬라 왕 알렉산더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세상 일어날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고레스가 태어난 뭐 자기의 목자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이야기도 이미 150년에서 160년 사이 이사야 40, 4장 28절과 45장 1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정말 아니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전 한 150, 16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정말 소름이 이 정말 닭살이 엄청나게 돋습니다. 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좁게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엄청난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이 세계 제국 폐하고 망하고 세우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엄청난 파괴도 있고 잔인성이 있고 뭐 힘이 있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어나지만 결국 욥기 26장 12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또 마태, 마가,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광풍을 그 바다를 향해서 이르되 잔잔하라 했더니 그냥 잔잔해지는 그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현실이 바람으로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는 하지만 짐승 같은 나라가 지배하는 동안에 세상은 이제 약육 강식의 정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먹고 먹히고 하는 그런 정글 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육 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도 힘들고 이 살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온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만한 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이 짐승들이 막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먹잇감 찾으려고 막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인한 폭력성을 띠기도 하고 협박과 해유 이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밥 삼으려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냐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킴만을 찾고 다니는 이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는 이 짐승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려움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좀 12절도 좀 길게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대대로 다 거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통치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함께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조종을 받는 그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자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전신갑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자, 14절에서는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믿음의 방패 가지고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전신갑주 이렇게 읽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해 구하라 했어요. 자녀들을 위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는 사자같이 상필만을 찾고 있는 이때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이 지금 바벨론 세상이고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엄청난 뭐 이 짐승들이 우글우글 해도 결국 주님 한순간에 그것들을 날려버릴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도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뤘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자,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예수님은 상징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또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와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죽임당하고 그냥 불꽃에 던져지는 심판당할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재림 징조 이야기할 때 요 다니엘서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를 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 보니까 13절에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권세와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세를 이양시켰다. 그 짐승에게서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인데 이런 짐승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이양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라 승리하라.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 뭐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 세상 이 지금 엄청난 짐승의 그 세력들이 덮고 있습니다. 아, 침범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킨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그 이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과 그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갈 수 없고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제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살펴볼 이야기는 요 이제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해석 이야기입니다. 역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있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또 우리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백성들이 함께 승리하는 그런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